요즘 우리가 보는 뉴스를 보면, 여러분 뉴스 다 보시죠? 우리가 보다 보면 희망에 대한 소식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주 전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후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큰 폭우가 내려서 도로가 유실됐죠. 그리고 논과 밭, 그리고 집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사업장도 침수되는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또 뭐예요?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과 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 그 뉴스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사고의 이야기, 또 아니면 고난의 이야기, 불안의 이야기,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메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런 사고의 시대, 또 재난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참 많이 몰려오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 놓으신 감정이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위험을 인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우리는 위험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염려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어야 될 믿음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들을 희미하게 만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자녀와의 변치 않는 약속이 사실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공감 가는 그런 문장 하나를 찾게 됐습니다. 1933년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그 당시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그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우리 정말 공감 가는 그런 문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제가 이 문장에 정말 공감이 갔던 그 일화가 있는데, 요 근래 우리 항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뉴스 가운데 보이잖아요. 요즘에 그 인도에서 이 런던으로 넘어가려던 그 에어인디아 항공 그 사고의 뉴스들이 저기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은 비행기가 너무 잘 올라가다가 그냥 막 그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착륙을 하면서 그냥 그 폭파되는 그 장면들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고 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막 찾아봤죠. 왜 사고가 난 거지? 막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겠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해외 선교를 이번에 아프리카로, 북아프리카로 갔다 왔는데, 이제 비행기 타는 게 15시간 이상을 저희가 타고 가야 하니까 제가 그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갔으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희 말장님들이나 팀원들은 몰랐겠지만 비행기가 출발할 때마다 이 손잡이를 잡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비행기에 대한 이 이슈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이동수단 중에서 비행기만큼 안전한 그런 이동수단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았던 그 영상이 저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두려움이 비행기 타는 내내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에 한번 제가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간단하게 여러분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구나 전도하러 이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과 다르게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담대하게 잘 전했던 바울이 왜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중동과 남유럽 지방의 이제 헬라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화권에서 아주 유행처럼 쓰이던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코린시아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린시아 조마이. 근데 이 단어에 처음에 보면 고린도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이 단어의 뜻은 고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 같다. 라는 뜻으로 실제적으로 1차적인 뜻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코린시아 조마이는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음란행위, 매춘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코린시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그 헬라 문화권에서 타락한 사람, 부정행위를 하고 또 심지어 매춘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고린도 사람 같다. 너 진짜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음란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전도했던 도시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아덴에서 굉장히 그 학문이 출중했던 아덴, 아테네죠.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이 고린도에 가서 내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5년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시시각각 우리 세상이 전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두려울 때에 복음의 동역자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복음의 동역자와 교제하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우리 2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바울이 그들의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 밝히는 증언하니.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면 이 아굴라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굴라라는 그 이 인물이 본도라는 곳에서 고향이 본도였던 것 같아요. 본도는 여러분 지금의 튀르키예 북쪽에 보면 블랙시 흑해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도시가 본도였는데 고향은 본도이지만 그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이사온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목해야 될 문장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러분 혹시 주목하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단순히 그냥 두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가 있을 때에 능동적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믿음의 동역자를 바울이 찾아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교제하면서, 사실 여기 말씀해 보면 물질적 채움을 있긴 했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에 내가 이 부부 통해서 정말 많은 위안과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힘이 되는 돕는 손길을,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동역자를 우리 주위에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역자를 향해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먼저 다가감으로 그 관계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금요 심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뭐 지구촌 교회는 여러분이 다 다니고 계시지만 혹여나 여러분이 이 목장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신앙의 지향점을 같이 바라보는 그 형제자매와, 그리고 함께 나의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여 내 주변에 아직 두려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동역자가 여러분 주변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꼭 권면드립니다. 목장에 소속되셔서 꼭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요. 5절에 보시면 또 다른 동역자가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서 어떻게 되냐? 5절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그 표현보다 사실 KJV나 NIV 성경에 보면 디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헌신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 두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안에 빌립보가 있었죠. 이 빌립보에서 헌금을 가져와서 바울에게 전해줌으로 그가 말씀 전하는데,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다시 우리 말로 하자면 그가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실라와 디모데가. 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장막 선교를 하게 되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당장 이 험한 도시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고린도에서 아마 2개월 이상 정도는 바울이 이 텐트메이커 역할을 했을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을지. 물론 그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정체성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루 이틀 이게 텐트를 깁다 보니까 분명 내가 고린도에 온 것은 텐트를 깁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사실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은 텐트 깁는 일밖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그 믿음의 동역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풀타임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염려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염려와 고민거리를 이겨내고 또 발버둥 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노력하지만 사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의 많은 친구들도 나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나와 함께 신앙의 지향점을 같이 바라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그런 기도의 동역자, 내 두려움과 아픔을 보고 함께 고민하고 나의 외로움과 고난을 이해해 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의 두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과 여러분 교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성 중에, 예, 우리가 말씀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 같이 한번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덴에서 바울이 사역을 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그가 풀타임 사역자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둘러싼 현실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이 회복되어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면 다시 한번 나에게 그 두려움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6절에 보시면 그가 유대인을 만났어요. 자, 유대인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지에서 우리 동족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을 오히려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적대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의 장을 열어주셨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실 그 당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많이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지만 이 축구 선수 중에서 축구를 잘하는 그 선수들은 외국 축구 클럽에 가서 이제 적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한국 선수가 있으면 더 나을 것 없이 너무 좋고요. 한국 선수가 있으면 그 클럽에 적응하는데 너무 좋지만 더 나아가서 같은 문화권인 일본 동료만 있다라고 해도 굉장히 클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고린도라는 타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 험난한 도시에서 유대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같은 동족을 만나니까 그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막 전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배신과 같은 반응들이 다가오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9절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만 근데 되게 많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10절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담대하게 고린도에서 그 사역들을 마무리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의 도시 또 우상의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자매야,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너를 대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 그런데 너를 힘들게 해도 너가 잘못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렵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 내가 너와 정말 함께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참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그전에는 믿음의 동역자와 교제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두려워도 그리스도인은 버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려워도 그리스도인은 버티는 것이 사명이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사실 뭐 다른 그 대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것은 버틴다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그 사람의 고집이나 아집으로 그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힘이 난다면 그 힘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하나님이 그만하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너무 사도 바울 모습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러 나가지 않았어요. 텐트 기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까지, 너 그만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다시 나가보세요.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티는 시간들, 버티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가 하나님의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그 나이가 여러분 대충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480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시기는 몇 살이에요? 120년이 지난 후에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방주를 짓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의 마음 가운데 더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아마 계속해서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루도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0년의 시간을 그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던 그 시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이 어떻겠어요? 사울에게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가 잠잘 때도, 그가 먹을 때도 뭐 하나 편하게 하지 못하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군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그가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보아서 그렇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가 남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를 30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한  1, 2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10년이 훌쩍 넘는 그 시간까지 그는 버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죽음의 두려움과 그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명의 시간까지 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직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마을장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자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믿음 없는 그 가정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 그분도 그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이 버텨야 될 그 자리이고 그곳이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명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버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너무 험난한 도시여서 내가 그 도시를 떠났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고린도서의 말씀도,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움이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살아냈어요. 그렇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 그도 동일하게 우리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그 사명의 자리를 버티면서 그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자리에 여러분 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좀 제 상황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버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